오늘 이 제목은 열매 맺는 인생.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만 또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열매가 없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여러분은 열매 맺는 인생,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다 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에 갈때 여러분에게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힌다. 가시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딸수 없다. 엉겅퀴에서 감람나무 무화과 열매를 딸수 없다. 그리고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또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밖에 버려지고 던지어지고 잘려져서 아궁이에 던져져 불에 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아침에 이렇게 길을 가는데 시장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훌륭하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지만 그는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자연에 순응하고 자기에게 있을 때 먹고 없을 때 굶고 그러면서 굶주린 가운데 길을 가시는데 저 옆에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가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다 땄다 할지라도 몇 개의 그 남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밑으로 가서 무화과나무를 가만히 살펴보니 거기에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그 나무에게 말라 죽어라 라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 순간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금식도 하고 십일조도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마음 중심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순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지키고 말씀이 사랑하러 가면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러 가면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자기를 헌신해야 되고 자기를 낮춰야 되는데 보이기 위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 그리고 사람들이 존경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 성전 문 앞에서 두 손을 들고 장엄하게 자랑스럽게 오 하나님 저는 금식했습니다. 십일조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만 무성한 무화과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 자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말씀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영혼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게 했고 그 나무는 베어져서 아궁이에 던져지고 불 속에 타는 운명을 맞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잠언서에 보면 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나는 충성되다. 나는 열심히 헌신한다. 다들 나는 충성되다. 나는 열심히 한다 하는데 그들의 말을 누가 다 판단할 수 있겠느냐. 다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서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좋은 열매를 맺었는지 맺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좋은 열매를 맺었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가, 이 사람만이 좋은 나무요 그 사람만이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요 그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잠시 지나가요. 우리는 이 땅에서 70평생, 80평생 또는 90, 100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그 기간만큼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좋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4절에 그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약에서의 큰 약속은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셔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한다. 음란과 도박과 알코올과 마약과 폭력과 살인과 우상숭배와 깽들과 거짓과 자포자기와 테러와 그 동성연애와 그리고 그 모든 미움과 시기 질투 이와 같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임해서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는 어떻게 하는가? 신성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예수를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면 여러분의 심령이 거룩하여집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롭게 되어져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새겨집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쫓아서 살게 되는데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로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자유한다는 건 너무 행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죄에 매여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고 먹고 마시고 음란과 도박과 알코올, 마약, 폭력, 살인, 막 강간 이와 같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죄를 지으면서 먹고 삽니다. 그러면서 또 죄책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큰 약속인 성령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이와 같은 죄로부터 자유함, 그래서 그 죄악이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천국을 소망하는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바로 보배로운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의 옷을 여러분에게 입혀주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주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두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덧입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심어지게 되고 그 뒤로부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너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덕을 사모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의 삶의 방식, 예수의 가르침,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덕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덕을 쌓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덕을 쌓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무엇을 해야 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고도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성자이셨습니다. 이 성자께서 자기의 자리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겸손하다, 자기를 낮추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덕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서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여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섬기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아픈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게 다 그리스도의 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덕을 내 안에 간직해서 나도 하나님 예수님처럼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덕을 우리 안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덕으로 끝나지 않고 덕의 지식을 가져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덕의 지식을 쌓아야 되는데 어떠한 지식을 말합니까?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하신 모든 것이 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조금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일은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문둥병자에게 손을 얻고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갓난한 자들 그리고 그 어린 소자들을 사랑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덕에 지식을 쌓아라.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연구하라. 그리고 성경을 강의하는 설교를 듣고 거기에서 깨달아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덕의 지식을 우리는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덕의 지식을 쌓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쌓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사랑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내 삶에서 내가 어리석어서 좌충우돌 그냥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방황하고 갈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어떠한 가이드를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이 옵니다. 그 말씀을 밑줄 긋고 메모에 두고 그리고 기억하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고 내 비즈니스에 적용하고 내 친구와의 대화에서 적용하고 내 사회생활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의 하신 행동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따라 살아야지, 이게 그리스도의 덕을 여러분에게 쌓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옳게 분별하고 읽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의 지식을 내 안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과정을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이 과정이 없으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의 결실이 없습니다. 입만 무성합니다. 아 하나님, 나 교회 평생 다녔어요. 교회에서 권사 장로도 되었어요. 헌금도 많이 했어요.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의 덕을 쌓고 예수의 지식을 쌓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9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따를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이 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 때는요 아주 그 템퍼가 강하고 그 정욕이 강하고 그냥 막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술 먹고 흥청망청하고 주의 길로 가기 쉽습니다. 그러한 청년이 올바로 살아가는 길,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좋은 나무로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이드를 삼아야 된다. 주의 말씀만 따를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없어요.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통제하고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려면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성령이 그날 여러분에게 살아갈 지혜의 삶의 양식을 주셔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어제 읽은 말씀, 열흘 전에 읽은 말씀, 1년 전에 읽은 말씀, 말씀과 말씀들이 서로 상호하면서 내 마음이 항상 맴돌다가 어떠한 그 임박한 상황이 딱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의의 길로 가도록,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선한 열매를 맺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내 안에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지식으로부터 무엇이 나오는가,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내 안에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절제했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인내하셨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예수를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비방하는 모든 증인들을 다 모았습니다. 저 예수가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말을 해봐라.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아무리 들어봐도 예수를 책잡을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절제하고 인내했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죄를 탐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100% 순종하였던,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였던, 돌로 떡을 만들지 아니했던, 자기의 돈을 추구하지 아니했던, 자기의 명예를 추구하지 아니했던,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이 예수의 절제 앞에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신성 모독죄를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느니라,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이니라, 그 진리를 말하니까 그 깊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옳다, 네가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예수를 시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주리신지라, 배가 고팠습니다. 물도 안 마셨습니다. 먹는 것도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를 막, 너는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위대해, 자 너는 능력 있지, 지금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너의 배고픈 것을 해결해봐 하고 이렇게 막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배고픔이 있었지만, 그러한 능력이 있었지만 그 어리석은 사탄의 말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높은 곳에 가서 사탄이 말합니다. 자 예수야, 이 만천하를 보아라. 내가 이 모든 이 지구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너에게 권세와 영광과 사람들이 너를 높일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절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 너를 받들어 모실 것이고 사람들이 너를 존경할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절제하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갖게 되면 예수의 절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이 절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에는요, 인내가 아주 필요해요. 절제가 아주 필요해요.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고 경제적으로 필요한 거 하나님이 먹고 마시게 다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직장도 취직시켜 주시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의 평강 속에는 또한 고난도 우리가 이겨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도 참아야 돼요. 불편함도 참아야 돼요.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서 인간 죄인의 모습을 입는 거, 그거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못을 박히는 것, 골고다 언덕길을 그 십자가를 메고 짊어지고 가는 것, 사람들에게 따귀를 맞고 욕을 맞고 모든 그 멸시를 받는 것, 그거 불편하고 정말 견디기 가기 힘든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렇게 불편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다 참아냈다, 다 견디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불편함을 참아야 된다. 제가 잠언서에 읽은 말씀 가운데 너희가 어려울 때에 낙심하는 자는 참으로 약한 자다, 그에겐 소망이 없어요. 어려울 때 낙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려울 때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그들의 믿음을 키웠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욥이 지금 어떠한 고난을 받았습니까? 자기의 일곱 아들과 세 딸이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요. 모든 가산이 다 그 이방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양떼를 다 빼앗기고 종들을 다 사로잡혀가고 자기만 남았는데 또 자기 몸에는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고통을 당하는데 먼 데서 온 친구가 자꾸 네가 죄를 지어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한다고 자꾸 정죄합니다. 너무 괴롭고 힘든 이 순간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가 이 고난을 내가 잘 참을 때에 단련하시고 나의 신앙이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올 것입니다 하고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어요. 또 욥기서 42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셨을 때 그 고난이 다 극복되어졌습니다. 그때 욥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 고난의 과정을 잘 참고 인내하고 승리한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긴 성도는 그 믿음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저 하늘의 저 천국의 처소 그 맨션, 방 10개가 딸린 대저택이 눈으로 보입니다. 영생이 보입니다. 영원히 내가 살 것, 영원히 내가 행복할 것,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영생의 삶을 살게 된 천국의 삶이 훤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앞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강건해지고 경건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거룩해지고 경건하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 성경 하나 더 읽어보겠네요.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이길 때에 우리 주님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아서 우리 주님이 절제하고 인내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승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긴 다음에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경험을 하면서 이 고난이 내게 유익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고난과 이 절제와 인내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인내가 친절을 우리에게 생기게 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고통 중에 잘 참게 되면 여러분에게 친절한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받기 전에 모든 것이 좋을 때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함부로 하려고 같이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완전 두 손 들어요. 진흙덩이에 불과한 것을 깨닫고 눈물 콧물 흘리며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 다음에 그의 마음에 친절함이 생기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는 항상 낮은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친절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은 친절함을 생긴 다음에 이 친절로부터 형제의 우애를 얻은 다음에 이 형제의 우애로부터 사랑의 완성, 이 율법의 완성인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리스도인의 목표인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보배로운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 신의 성품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신의 성품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덕을 사모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고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덕을 사모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덕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가르친 교훈, 또 오늘날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교훈, 그리고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매일 읽는 가운데 그리스도께 대한 지식을 많이 쌓고 그 지식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얼마나 절제하는 삶을 살으셨는가, 인내하는 삶을 살으셨는가를 깨닫고 내 앞에 고난이 올 때, 내 앞에 시험이 올 때 우리도 인내하는 예수의 인내가 생긴다, 예수의 절제가 생긴다. 이렇게 절제하는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거룩해지면 여러분 안에 친절한 성품이 생겨지고, 친절함이 생겨지면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인 그리스도의 목적인 사랑이 생겨지고, 이 사랑이 우리 성도가 반드시 맺어야 할 성령의 아홉 가지의 열매의 근원이 된다. 이 사랑으로부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보기에 좋았어도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말라 죽었고 지옥불로 떨어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얼마나 헌신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이 말씀하십니다.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보배로운 믿음이 있어서 보배로운 약속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간직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덕을 여러분 안에 쌓고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삶을 살게 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지식이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절제와 인내를 배워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불편함과 연약함을 찾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고 성령의 열매들로 내 안에 풍성히 채워지는 그 사람만이 진정한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